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7월 26일 주말 아침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8월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아침과 저녁의 바람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름도 한 달 정도 남은 듯 싶죠. 건강한 아침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상담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0세 뉴저지 주민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고 웰케어 플랜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에이전시에서 모두 한 개의 플랜으로 통합된 플랜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65세가 지나서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합해져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처럼 한 개 플랜으로 운영을 하고 한 개 플랜이 커버리지 업무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듀얼 스페셜 니드 플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플랜을 자동적으로 그걸 갖도록 하는 스테이트도 있고 또 뉴저지처럼 권고해서 그 플랜을 갖는 스테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랜이 어떤 플랜이냐고 그러면은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가 있고 또 메디케이드가 별도로 있으면서 메디케어가 커버해주지 않는 부분을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해 주잖아요, 약값처럼.
네.
그때 이제 메디케이드가 주는 플랜이 MCO 플랜. MCO 플랜이 보험회사 플랜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험회사 플랜이 메디케어하고 합류해가지고 한 개 플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플랜이 한 개 플랜이 나중에 롱텀 케어, 널싱홈 간 경우라든지 또는 홈 케어, 그때까지도 다 커버를 해주는 그런 단일화된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따라서는 그 플랜을 가입하라고 권고를 하는 스테이트도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나 캘리포니아의 경우나 자동적으로 다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한 개 플랜으로 할 경우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하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장단점을 잘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네,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메디케어가 있고 따로 메디케이드가 있을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커버해주지 않는 부분을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를 하는데 메디케이드 자체가 MCO 플랜이, 인슈런스 주는 플랜이 HMO 플랜이기 때문에 HMO 플랜에 가입되지 않는 닥터를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거에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따로 있어도 메디케어를 통해서 닥터가 크레임을 하게 되면은 그 크레임 내용 중에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메디케이드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그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어가 커버해주는 부분을 커버하고 메디케이드가 커버해주는 재활 액수는 메디케이드로 해당 메디케이드로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커버를 다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닥터 오피스에서 볼 때는 한 개의 그 클레임 페이퍼로 다 통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HMO의 네트워크에 안 들어가 있어도 닥터로서는 지장이 없이 다 커버를 받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제 그렇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따라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롱텀케어 상황이 돼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합해가지고 한 개의 플랜으로 해서 듀얼 스페셜 니드 플랜으로 하게 되면은 메디케이드 수준은 MCO 플랜이 HMO잖아요.
네.
HMO인데 메디케어가 거기에 합류돼 버리니까 메디케어까지 포함된 HMO 제도가 돼 버립니다. 예, 그렇게 돼서 메디케어 따로 있을 때는 메디케어는 아무 닥터라도 다 갈 수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런데 합류가 돼버리면은 그 HMO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닥터를 찾아가야 되는 거가 이제 메디케어의 제한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플랜 가지고 나중에 널싱홈까지 끝까지 계속 지장 없이 커버리지가 지속된다. 그거가 이제 장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신 뉴저지 주민이 통합된 플랜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되는 건지요?
네. 뉴저지의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뉴저지에는 듀얼 스페셜 니드 플랜 보험회사 플랜이 메디케일 합류하는 플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인슈런스 플랜을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방식은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메디케어의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레코멘드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다른 스테이트에서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시기에 편한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도 이렇게 이제 상담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AWCA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문의는 201-862-1665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 딸로 90세의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어머님은 메디케이드로 홈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과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불편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홈케어를 제가 대신 해드리고 페이를 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불편한 점,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롱텀케어의 그 하나의 그 상황인데요. 롱텀케어 상황에 대해서 집에서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홈케어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제 메디케이드에 의한 홈케어를 집에서 받고 있을 경우에 대개 이제 홈케어가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준 그 홈에이드가 이제 와가지고 케어를 할 경우에 만약에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니고 언어의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음식을 준비해 줘야 할 경우에 한국 음식이 아닐 경우에 불편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환자 입장에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은 환자가 필요한 사람을 좋은 편안한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정된 홈케어가 홈케어를 해주면서 물론 라이센스가 없어도 됩니다.
네.
홈케어를 해주면서 인슈런스에서 그 사람에게 페이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걸 이제 PPP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Preferred Providers Program 필요한 사람, 내가 편리한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케어를 받고 그 사람에게 페이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슈런스 회사에서는 그 케어하는 모든 경비를 환자에게다가 지불을 합니다. 그럼 환자가 그 돈을 매니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매니지 하면서 자기 경비도 쓰고 또는 보험 에이드도 페이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재정 문제를 관리하는 누구를 사람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딸을 지금 한다 그러면 딸이 그 엄마를 케어하면서 매니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죠. 그러나 이제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가능한 사람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재정 관리를 하면서 홈에이드의 페이는 페이대로 하고 또 이제 다른 경비도 지출을 하면서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일정한 기간 2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후에 결산을 하고 이런 방법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케어를 해주는 딸의 입장에서는 재정관리를 돈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 지정해준 사람을 통해서 재정관리를 하게 되면은 불편한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환자가 아이고 딸이 한 것도 또 마땅치 않다.
네.
다시 옛날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PPP 프로그램을 캔슬해야 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캔슬을 하게 되면은 원래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다가 PPP 프로그램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PPP 프로그램을 캔슬하게 되면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가 캔슬된 상태가 됩니다.
아.
그래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따님이 질문을 했는데 따님이 그 점을 알고 잘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어가 안 통하면은 언어가 통하는 분으로 좀 바꿔달라고 먼저 한번 리퀘스트를 좀 해보시고 요청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걸 한 해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실 때는 이제 따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유념을 해두시고
예.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어머니한테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상담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A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불과 2,500불의 장학금이 모두 4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WCA 웹사이트 www.awcanj.org으로 들어가시면 기화 장학금과 듀크 앤 주디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의학과 임경화 박사님과 함께하는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 얼굴을 뵈니까
네.
아주 얼굴 피부도 좋고 잘 주무셨나 봐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이 이 수면하고 좀 관련이 있죠?
네. 우리가 뭐 잘 먹고
네.
잘 자고
네.
또 이렇게 배변 활동도 잘하는 거
네.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기본이 깨어져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많죠.
네. 네. 그래서 뭐 3명 중에 한 명이
네.
그 이 불면증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숙면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불면증으로 인한 이게 수면 부정은
네.
사실은 이 질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네.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수면, 잠이죠. 잠을 우리가 네.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 미국의 수면 재단이라고 있어요.
네.
National Sleep Foundation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연령별로 적정 수면 시간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태어난 아기들은 사실 먹고 자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잔다고 하고요.
네.
초등학생이라면은 적어도 9시간에서 11시간을 자야 그 다음 날 생활이라든가 뭐 두뇌 활동이라든가 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청소년들 잠 못 주는 못 자는 그런 청소년들 많은데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은 자야 된다고 합니다.
못 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는 7시간에서 9시간은 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는 꼭 자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 잠을 못 주무셔서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면 꼭 그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수면 시간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요. 7시간 정도 잤을 때 질병이 걸릴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쇼트 슬리퍼, 그러니까는 잠을 적게 자는 하루에 4시간 이하만 자더라도 이게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롱 슬리퍼에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자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쇼트 슬리퍼는 유전적인 요인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쇼트 슬리퍼하고 롱 슬리퍼는 전체 인구의 약 1% 이하라고 존재한다라고 하고 대부분은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잠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잔다 이래서 쓸 때는 실제로 혈당이 올라가고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뇌혈관,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잠을 못 주무시면은 사람이 일단은 힘이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을 이제 오래 잔다고 하는 분도 많아요. 오래 자는 게 또 결코 좋을까요?
솔직히 그 잠을 오래 잔다고 해서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절대적인 수면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성인이라면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밤새 공부를 할 때도 있고요. 일을 하느라고 사실은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부분은 꼭 들으시고 잠을 자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잠을 포기하고 밤새 일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들은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에 노폐물이 쌓일 수가 있는데요. 이 숙면하고 뇌의 청소 기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뇌가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뇌에서 그 찌꺼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잠을 깊이 잤을 때 뇌의 청소 기능인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쌓여있는 찌꺼기들을 자는 동안에 이 글림프 시스템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를 못하게 되면 뇌가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또 청소를 못해서 쌓인 이 찌꺼기들이 실질적으로 인지기능 장애와 또 기억력을 악화를 유발하는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을 망가뜨려서 결론적으로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숙면을 딥슬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다 깨다 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검토하셔서 내가 잠 못 자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불면증에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 잔다고 해서 늦게 일어나면은 또 이게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는 일찍 일어나고 또 가급적이면 낮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침대에만 너무 누워있는 그런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카페인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그리고 일광욕을 햇볕을 보는 부분들이 사실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라는 것들이 합성이 되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슬립 푸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을 숙면을 도와주는 음식이 있는데 뭐 가장 흔한 음식 중에 하나 바로 우유죠.
우유.
네. 우리 갓난애 아기가 어떻게 보면 엄마의 젖을 이렇게 먹고 그냥 푹
자죠.
자죠. 네. 그런 것처럼 우유에도 우리가 멜라토닌을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이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만들려면은 사실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칼슘 몇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 때요. 우유가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는 칼슘이 풍부하고 그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칼슘, 마그네슘만 하더라도 이완시키고 또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유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우유가 좋고요. 찬 우유는 아무래도 이 신경을 깨우거나 소화기관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쯤 이게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두 번째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네. 바나나 역시 이제 트립토판이 굉장히 풍부해서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멜라토닌이라든가 세로토닌 이게 신경 호르몬 합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량 함유된 마그네슘, 칼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도 진정시켜지만 근육도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몸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하다 보면 근육에 경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도 이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또 이렇게 비타민 C도 많아서 바나나 드시는 거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상추가 우리가 뭐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상추를 먹으면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만큼 이제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 하면은 저녁 식사에 상추를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정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뭐 저희가 어떤 때는 약의 도움을 받잖아요.
네, 네.
그렇게라도 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째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저희 클리닉에 오셨는데요. 이분은 뭐 의사가 처방한 약도 다 무시하고 그렇다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안정되냐 그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4개월 전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큰 수술하거나 아프거나 그래도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면서 힐링이 되고 상처 치유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시기보다는 이 전문의가 처방했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셔서 그 제대로 된 복용약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적극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부분들도 빼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잘 자야지 하루 생활이 좋은 거고 그 하루 생활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건강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수명에도 연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WC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불과 2,500불의 장학금이 모두 4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WCA 웹사이트 www.awcanj.org으로 들어가시면 기화 장학금과 듀크 앤 주디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주셨어요.